제74편 아담과 이브. 아담과 이브는 서기 1934년을 기준으로 할 때 37,848년 전에 유란시아에 도착하였다. 그들이 도착하였을 때는 동산의 꽃이 절정에 이른 한여름이었다. 정오에 예보도 없이 두 명의 세라핌 천사 운송자들이 유란시아의 생물학적 제거자 수송 임무를 맡은 예루샘 요원들을 동반하고 자전하는 행성 표면 위로 우주 아버지의 성전 근방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아담과 이브의 육체들을 재물질화하는 모든 작업이 새롭게 지어진 이 성전의 구역 안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지 10일이 지나서야 그 세계의 새로운 통치자로 소개될 수 있는 이원적 인간 형태로 재창조되었다. 동시에 그들의 의식도 되돌아왔다. 물질 아들들과 딸들은 언제나 함께 봉사한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결코 따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봉사에 임한다. 그들은 한 쌍으로 일하도록 만들어졌으며 홀로 기능을 발휘하는 일은 거의 없다. 제1장 예루샘에서의 아담과 이브. 유란시아에 온 행성 아담과 이브는 예루샘에 있는 물질 아들들의 선임 무리단의 대원들이었으며 그들의 공동번호는 14,311이었다. 아담과 이브는 세 번째 물리적 계열에 속해 있었으며 신장은 8피트보다 약간 컸다. 아담이 유란시아로 가도록 선정되었을 때 그는 그의 반려자와 함께 예루샘의 신체시험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15,000년 이상 동안 그들은 생체 형태의 변경에 적용될 실험용 에너지 부서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보다 오래전에는 예루샘에 새로 도착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시민권 학교 교사들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뒤이은 유란시아에서의 그들의 행위성에 대한 서술함에서 참고가 되도록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유란시아에서 아담의 모험여행 임무를 위한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발표가 있게 되자 물질 아들들과 딸들로 구성된 선임 무리단 전체가 지원하였다. 멜기세덱 시험관은 라나허지와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이 동의를 얻어 후일의 유란시아의 생물학적 향상자로서 일할 아담과 이브를 최종적으로 선발했다. 아담과 이브는 루시퍼의 반란 중에도 미가엘에게 충성스러운 존재로 남아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한 쌍은 시험과 교육을 위해 그 책의 주권자와 그의 내각 전체 앞으로 소환되었다. 유란시아의 세부적인 관련사들이 충만하게 제시되었고 그들은 투쟁으로 분열된 그러한 세계의 통치자 관계의 책임을 받아들이기 위해 짜인 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다. 그들은 에덴시아의 지고자들과 구원자별의 미가엘에게 충성하겠다는 공동 맹세를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통치 정부가 그들에게 주어진 세계의 주권의 양도가 적합하다고 결정할 시기까지는 멜기세덱 접수자들로 구성된 유란시아 무리단에게 복종하도록 정식으로 충고를 받았다. 예루샘에서 선택된 이 한 쌍은 사타나의 수도와 그 외 다른 곳에 100명의 자손, 50명의 아들과 50명의 딸을 남겨두었는데 이들은 진보에서의 함정들에서 벗어난 훌륭한 창조체들이었고 그들 부모가 유란시아로 떠날 때 우주의 신임을 받는 충성스러운 관리자로서 임무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증여를 수락하는 마지막 예식과 연관된 이별식에 참가하는 물질 아들들의 아름다운 성전에 참석하였다. 이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따라 그들 계층의 비물질화 작업 본부까지 따라갔고 세라핌 천사 운송자를 위한 준비에 앞서서 진행되는 의식에서의 개인성 일탈 안에서 수면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성공을 빌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였다. 자녀들은 가족 만남에서 자신들의 부모가 곧 사타니아 체제의 606호 행성의 눈에 보이는 우두머리 실체 안에서 유일한 통치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함께 즐겼다. 이렇게 아담과 이브는 시민들의 환호와 성공을 기원하는 속에서 예루샘을 떠났다. 그들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부딪히게 될 모든 의무와 위험에 관해서도 충분한 지도를 받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임무를 위해 출발하였다. 제2장. 아담과 이브의 도착. 아담과 이브는 예루살렘에서 깊은 잠에 들어갔었고 유란시아에 있는 아버지의 성전 안에 깨어났을 때 그곳에는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모인 거대한 무리들의 현존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두 존재들, 반과 그의 신실한 연관 동료인 아마돈과 직접 대면하게 되었다. 칼리카스티아를 밀어내는 일에 공헌하였던 이 두 영웅은 자신들의 새로운 동산 주택에서 그들을 맨 먼저 환영하였다. 에덴의 언어는 아마돈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안돈 족속의 방언이었다. 반과 아마돈은 새로운 24개의 알파벳을 사용해서 이 언어를 현저하게 개선시켰으며 에덴의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갈 때 그것이 유란시아의 언어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아담과 이브가 예루살렘을 출발하기 전에 이 인간 언어를 이미 충만하게 터득했었기 때문에 이 안돈의 아들은 자기 세계에 대한 고귀한 통치자가 자기와 동일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에는 에덴 전역에 대단한 흥분과 기쁨이 넘쳤고 전령들은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 모여드는 소식 전달용 새들의 집결지로 급히 달려가서 이렇게 소리쳤다. 새들을 놓아주어라. 비둘기들로 하여금 약속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라. 신자들이 사는 수백 개의 마을들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수십 년간 착실하게 이 비둘기들을 사육해왔었다. 아담이 도착하였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자 가까이 있는 수천 명의 부족민들이 반과 아마돈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순례자들이 아담과 이브를 환영하기 위하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아버지께 경배하기 위하여 몇 달 동안 계속하여 에덴에 몰려들었다. 아담과 이브는 깨어나자마자 공식 환영 행사를 위해 사원 북쪽에 있는 큰 언덕 위로 안내되었다. 자연적으로 생긴 이 언덕은 커지게 되었고 온 세계의 새로운 통치자의 취임식을 위해 준비되었다. 유란시아 환영위원회는 사타니아, 세계의 이 아들과 딸에 대한 환영 행사를 이곳에서 정오에 가졌다. 아마돈은 이 위원회의 의장이었고 위원회는 6개의 산기 종족들 각각의 대표들, 중도자들의 임시 지휘관, 놋 사람들의 충성스러운 딸이자 대표자인 안난, 동산의 고한 건축가이자 건축자의 아들이며 사망한 자기 부친의 계획을 집행한 노아, 그리고 두 명의 거주하는 생명 운반자를 포함해서 모두 12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음 행사는 선임 멜기세덱이 아담과 이브의 행성 보호 관리자의 역할을 맡는 예식이었고, 그는 유란시아에 있는 접수자들로 구성된 협의회의 우두머리였다. 물질 아들과 딸은 놀라시아덱의 지고자들과 네바돈의 미가엘에게 충성을 맹세하였고, 반은 그들을 유란시아의 통치자로 선언하였으며, 반은 멜기세덱 접수자들의 활동 덕분으로 15만 년 동안 지녀온 직책을 아담과 이브에게 넘겨주었다. 세상의 통치자로서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행사가 있었던 이날 아담과 이브에게는 왕의 예복이 입혀졌다. 달라마시아의 기회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에덴의 시대에도 천을 짜는 실천 기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 후에 천사장의 선포가 있었고 가브리엘의 소식을 전하는 음성이 울려 퍼지면서 유란시아의 두 번째 심판이 선언되었으며 사타나의 606번 행성에 은총과 자비의 두 번째 섭리 시대에서의 잠을 자고 있던 생존자들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영주의 섭리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 세 번째 행성 신시대인 아담의 시대가 단순하고 웅대한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이 행성에 대한 권위에 있어서 전임자의 협력 부족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범세계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유란시아의 새로운 통치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유리한 조건 속에서 그들의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다. 제3장. 아담과 이브가 행성에 대해 배움. 그리고 이제 그들의 공식적인 취임식이 끝나게 되자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행성이 고립되어 있음을 고통스럽게 인식하였다. 익숙하였던 방송은 들리지 않았고 행성 외부와 통신하는 모든 순환 회로들도 통하지 않았다. 다른 예루샘 친구들은 이러한 세계들에서 가는 초기 체험 동안 잘 정립된 행성 영주와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에게 협력할 유능한 체험 있는 참모진과 함께 아무 문제 없이 움직이는 세계들로 갔었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는 반란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곳에는 행성 영주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으며 비록 악행으로 인하여 그의 힘의 대부분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담과 이브의 업무를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 위험스럽게 할 수도 있었다. 예루샘의 아들과 딸은 다음 날을 위한 계획을 의논하며 그날 밤에 보름달 아래서 동산을 거닐 때 심각하였고 환멸감에 차 있었다. 아담과 이브는 칼리카스티아의 배신으로 혼동되고 고립된 행성인 유란시아에서의 첫 날을 그렇게 보냈으며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첫 번째 밤인 그날 밤늦게까지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매우 외로운 밤이었다. 이 세상에서의 아담의 둘째 날은 행성 접수자들과 조언자 협의회와 모임을 가지면서 보냈다. 멜기세덱들과 그들의 연관 동료들로부터 아담과 이브는 칼리카스티아의 반역에 관한 세부적인 것과 세상의 진보에 있었던 대변동의 결과를 더욱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가슴 아픈 이야기, 세상 관련사에서의 잘못된 운영에 대한 길고 상세한 이야기였다. 그들은 사회적 진화에서의 진보를 가속화하려는 칼리카스티아 계획의 철저한 붕괴에 대한 모든 사실도 들었다. 또한 그들은 진보의 신성한 계획과 독립적으로 행성의 향상을 성취하려는 시도에서의 어리석음의 모든 시련에 들었다. 그리고 슬프지만 깨우치게 한 날, 유란시아에서의 둘째 날이 이렇게 끝났다. 셋째 날은 동산을 검열하면서 보냈다. 커다란 여객용 새 판도르를 타고 하늘 위를 날아가면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인 광대하게 뻗어있는 동산을 내려다보았다. 검열을 단행한 이날은 에덴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이룩하는 데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대한 연회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셋째 날에도 역시 밤늦게까지 동산을 거닐면서 자기들에게 닥친 막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넷째 날에는 아담과 이브가 동산의 군중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취임식 날 올라갔던 언덕 위에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세계를 재건할 그들의 계획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 방법들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그것에 의해서 그들은 죄와 반역의 결과로 추락된 낮은 차원으로부터 유란시아의 사회적 문명을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이날은 하나의 위대한 날이었으며 세상 관련사들의 새로운 관리 행정에서 일할 남자와 여자들을 선정해서 협의회를 만든 기념으로 열린 향연과 함께 끝났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이 집단에 있었다는 것과 달라마시아의 시대 이후로 지상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여자인 이브가 남자와 함께 세상 관련사들에 대한 모든 영광과 책임을 나누어 가지게 된 이 사실은 매우 놀랄만한 혁신이었다. 이렇게 하여 이 세상에서의 넷째 날이 막을 내렸다. 다섯째 날은 임시정부의 조직에 바빴고 그것은 멜기세덱 접수자들이 유란시아를 떠나게 될 날까지 기능하는 관리 행정기구이었다. 여섯째 날은 사람과 동물의 여러 가지 종류들에 대해 검열하는 것으로 보냈다. 에덴의 동쪽 벽을 따라가는 동안 아담과 이브는 하루 종일 호위를 받으면서 행성의 동물 생활들을 구경하였고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생물체가 거주하는 하나의 세계가 처한 혼란된 상태로부터 질서를 유도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더 깊은 납득을 하게 되었다. 그날 아담과 함께 이 여행에 동행하였던 사람들은 아담에게 보여준 수천 종류의 동물들의 자연 본성과 기능에 대해 아담 자신이 얼마나 정확하게 납득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모두들 크게 놀랬다. 그는 어느 동물을 쳐다보는 순간 그 자연 본성과 습성을 지적하였다. 아담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 창조체들의 기원과 자연 본성 그리고 기능을 묘사할 수 있는 이름들을 붙여줄 수 있었다. 이 검열 여행을 수행한 사람들은 그들의 새 통치자가 모든 사타니아에서 가장 숙련된 해부학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브 역시 같은 전문가였다. 아담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생물들의 무리를 설명함으로써 그의 연관 동료들은 놀라게 하였다. 그들이 이 세상에 머문 지 여섯째 날이 끝날 때 아담과 이브는 처음으로 에덴의 동쪽에 있는 그들의 새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유란시아 여행의 처음 열세 동안은 매우 바쁘게 지냈으며 그들은 모든 활동으로부터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게 돼 이날을 큰 즐거움을 갖고 고대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아담이 유란시아 동물의 삶에 대해 매우 지능적이고 철저하게 규명한 바로 전날의 체험은 그의 훌륭한 취임식 연설 그리고 그의 멋진 자태와 함께 동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지성을 너무나 압도해 버렸으므로 그들은 새로 도착한 예루샘의 아들과 딸을 통치자들로서 전심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엎드려서 그들을 하느님들로서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4장 첫 번째 격변. 여섯째 날 밤 아담과 이브가 잠을 자는 동안에 에덴의 중앙에 위치한 아버지의 성전 부근에서 이상한 관련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부드러운 달빛 아래에서 수백 명의 열광하고 흥분한 남자들과 여자들이 자기들의 영도자들이 열광적으로 탄원하는 소리를 여러 시간 동안 경청하고 있었다. 그들은 호의를 품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새로운 통치자의 형제 외에서의 소박함과 민주적인 태도를 납득할 수 없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세상사를 맡아볼 새롭게 구성된 임시 행정관리자들은 아담과 그의 반려자가 너무나 겸손하고 신중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신성이 육체를 가진 형상으로 지상에 내려온 것으로 아담과 이브가 실체 안에서 하느님이거나 아니면 존경받을 경배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어떤 지위에 아주 가깝다고 결정하였다. 아담과 이브가 이 세상에 온 지 엿새 동안에 보여준 놀라운 일들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는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였으며 따라서 그들의 머리는 혼란스러웠고 결국 그들은 그 고귀한 한 쌍을 그날 정오에 아버지의 성전에 모셔다 놓고 그들에게 경배의 절을 하고 복종의 서약을 할 것에 대한 제의에 한결같이 동의하였다. 동산의 거주자들은 그 모든 일에 실제로 진지하게 대하였다. 반은 항의하였다. 아마도는 아담과 이브와 뒤에 남아 철야를 보내는 명예로운 수호자 책임을 맡았기에 자리에 없었다. 한편 반의 항의는 일축되었다. 반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겸손하고 너무나 티를 내지 않아 그도 하느님 자신에 못지않다고 하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며 아담의 도래를 위한 그러한 위대한 사건을 준비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을 들었다. 그리고 열광한 에덴 사람들이 찬미를 위하여 반을 붙잡아서 그를 데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려 하자 반은 군중들 틈에서 벗어나서 중도자들에게 교통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 영도자를 황급히 아담에게 보냈다. 아담과 이브가 이 세상에 온 지 일곱째 날이 밝아오고 있을 때 그들은 선의를 갖기는 하였지만 잘못 인도된 이 필사자들의 제안한 것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때 여객용 새들이 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신속히 날아오고 있었지만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중도자들이 아담과 이브를 성전으로 옮겨갔다. 이것은 7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 벌어졌는데 아담은 환영식을 개최했던 언덕 위로 올라가 신성한 아들 관계에 대한 규칙들에 관하여 군중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경배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였다. 아담은 자신이 어떤 명예나 모든 존중을 받아들이겠지만 경배만큼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그날은 중대한 날이었으며 정오가 되기 전 세라핌 천사 메신저들이 그 세계의 통치자 취임에 대한 예루샘의 허가서를 갖고 도착하였을 때 아담과 이브는 군중들로부터 떠나면서 아버지의 성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였다. 자, 이제 너희는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현존에 대해 물질적으로 상징하는 곳으로 가서 우리 모두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분께 경배하고 절하라. 그리고 이 행위를 오직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경배하지 않겠다는 진실의 서약으로 삼아라. 그들은 모두 아담이 지도한 대로 하였다. 물질 아들과 딸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엎드려 절하는 동안 단 둘이 언덕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안식일 전통의 기원이 되었다. 에덴에서는 7일째 되는 날은 언제나 정오의 성전에서의 집회에 열심히 모였고 그 날을 자아 수양의 날로 삼는 것이 오랫동안 전통으로 전해졌다. 오전에는 신체적 수련으로 보냈고 정오에는 영적인 경배를 드렸으며 오후에는 마음을 수양하고 저녁에는 함께 어울려 즐겼다. 에덴에서 이것이 법으로 지켜진 적은 없었지만 아담의 관리 행정이 지상을 통치하는 동안에는 관습으로 지켜졌다. 제5장 아담의 관리 행정. 아담이 도착한 후 거의 7년 동안 멜기세덱 접수자들이 의무 수행을 위하여 남아있었지만 때가 이르자 그들은 세상 관련사의 관리 행정을 아담에게 맡기고 예루샘으로 돌아갔다. 그 접수자들의 송별식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저녁에는 개별 멜기세덱들이 아담과 이브에게 자신들의 분야에서 줄 수 있는 조언과 최고의 희망 사항들을 전해주었다. 아담은 그의 충고자들에게 자기와 함께 지상에서 머물러 줄 것을 이미 여러 번 부탁하였지만 그 부탁들은 항상 부인되었다. 이제 이 물질아들이 세상 관련사들의 수행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맡아야 할 때가 온 것이었다. 그래서 사타나의 세라핌 천사 운송자들은 한밤중에 14명의 존재들을 데리고 예루샘을 향해 그 행성을 떠났고 반과 아마돈의 전환도 12명의 멜기세덱들의 출발과 함께 동시적으로 발생했다. 유란시아는 한동안 모든 것이 무난하게 진행되었고 그것은 아담이 결국에는 에덴의 문화를 점차적으로 증진시키려는 어떤 계획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멜기세덱들의 충고에 따라서 그는 외부 세계들과 무역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생각으로 제조업 기술을 육성시키기 시작하였다. 에덴이 몰락했을 당시에는 100개가 넘는 원시적인 제조업 공장들이 거기에서 작동 중이었고 인근에 있는 부족들과의 광범위한 무역관계가 수립되어 있었다. 아담과 이브는 문명의 진화를 위해 그들의 전문적인 기여를 가능케 하기 위한 준비로 세상을 개선하는 기법을 오랜 세월 동안 가르쳤으나 이제 그들은 미개인, 야만인, 그리고 반쯤 개화된 사람들의 세계에 법과 질서를 세워야 하는 것과 같은 당면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구 인구들 중에서 정선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동산에 모인 여기저기에 있는 오직 몇 개의 집단들만이 아담의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담은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해 영웅적이고 단호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는 매번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아담은 이미 에덴을 하나의 체계로 통제할 수 있게 해놓았고 이 모든 집단들을 에덴의 연방 체제에 속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동산 밖의 세계로 나가서 이 생각을 이방 부족들에게도 적용시키려 하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 아담의 연관 동료들이 동산 외부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칼리카스티아와 달리카스티아의 직접적이고 잘 계획된 저항에 곧 부딪혔다. 몰락한 영주는 세계의 통치자로서의 지위는 박탈되었지만 아직 이 행성으로부터 제거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지상에 남아있었으며 인간 사회를 부흥시키려는 아담의 모든 계획에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저항할 능력이 있었다. 아담은 부족들에게 칼리카스티아를 대항하도록 경고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그의 적이 필사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무척 어려웠다. 심지어는 에덴 족속들 중에서도 칼리카스티아의 방자한 개인적 해방에 대한 가르침에 마음이 기울어져서 혼동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아담에게 계속 문제를 야기시키는 존재들이었다. 아담이 짜놓은 정연한 진보와 실질적인 개발을 위한 최상의 계획을 항상 뒤엎어버렸다. 마침내 그는 즉각적인 사회화를 위한 계획을 철회시킬 수밖에 없었다. 반이 행한 조직화 방법으로 되돌아가서 에덴 사람들을 100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편성하였고 각 집단마다 지휘관을 두었으며 10명의 집단마다 보좌관을 두었다. 아담과 이브는 군주 정치 대신하는 대의 정치를 세우려고 왔지만 그러나 지구 온 땅에서 그런 이름에 어울릴 만한 정부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당분간 아담은 대의 정부를 세우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에덴의 영토가 붕괴하기 전에 그는 바깥쪽의 강력한 개별 존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거의 100개에 이르는 무역 및 사회 중심들을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 이 중심들의 대부분은 반과 아마돈에 의해 이전에 조직된 적이 있었다. 한 부족으로부터 다른 부족에게 대사를 파견하는 일이 아담의 시대에 생겨났다. 이것은 정부 제도의 진화에 있어서 큰 발전이었다. 제6장 아담과 이브의 가정생활. 아담의 가족의 주거지는 5평방 마일을 약간 넘었다. 이 택지를 둘러싸고 있는 인접구역은 30만 명 이상의 순수 혈통을 지닌 자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획된 건물들 중에서 오직 첫 번째 단계의 건물들만이 건축되어 있었다. 아담의 가족의 수효가 이러한 초기 계획에 도달하기 전에 에덴의 계획 전체가 파괴되었고 동산은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 아담 아들은 유란시아에서 태어난 첫 번째 보라색 인종이었고 그 밑으로 누이 동생이 태어났으며 아담과 이브의 둘째 아들 이브선이 태어났다. 멜기세덱들이 유란시아를 떠나기 전에 이브는 5명, 세 아들과 두 딸의 자녀를 두었다. 두 딸은 쌍둥이였다. 이브는 불이행을 범하기 전까지 모두 63명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32명의 딸과 31명의 아들을 두었다.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떠날 때 그들의 가족들은 4대를 이루었으며 순수 혈통의 자손들 숫자는 1676명에 달하였다. 그들은 동산을 떠난 뒤에도 42명의 자녀들을 더 낳았고 그 외에 이 세상의 필사자 혈통과 결합하여 2명의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노사람 그리고 진화적 인종들에게 이어지는 아담의 가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담의 자녀들은 생후 1년이 지나 엄마의 젖을 뗀 후에도 동물로부터 나온 우유를 먹지 않았다. 이브는 젖을 뗀 후에 여러 종류의 견과류를 섞은 밀크나 여러 가지 과일 주스들을 먹였는데 이 음식들의 에너지와 화학작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브는 아이들의 치아가 모두 나올 때까지 그 음식들을 적절히 배 앞에서 먹였다. 에덴에서 아담의 구역 바로 바깥에서는 불로 익혀 먹기가 보편적으로 행해졌지만 아담의 식구들은 불로 익혀 먹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먹을 것, 과일, 견과류와 곡류들을 충분히 익은 것들로 준비하였다. 그들은 하루에 한 번 정오 직후에 먹었다. 아담과 이브는 또한 생명나무의 사명 활동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특정한 공간 방사물로부터 직접 빛과 에너지를 흡입했다. 아담과 이브의 육체는 미광을 발산하였지만 그들은 항상 자기 연관 동료들의 관습에 따라서 반드시 옷을 입고 있었다. 낮 동안에는 거의 입지 않지만 황혼 무렵에는 밤 외투를 입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을 나타낼 때 머리 뒤로 둥그렇게 둘러싼 후광을 표현하는 전통은 그 기원이 아담과 이브 시대로 올라간다. 그들의 몸에서 발산되는 빛은 대부분 옷으로 가려졌기에 방사되는 광채가 오직 그들의 머리 둘레에서만 볼 수 있었다. 아담 아들의 후손들은 영적 발전에서 비상하다고 믿어지는 개별 존재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항상 이렇게 묘사하였다. 아담과 이브는 둘 사이에 그리고 직계 후손들과 서로 약 50마일 정도의 거리 이상에서도 교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각의 전달은 그들의 대뇌 구조물들의 아주 근접해 있는 섬세한 기공실들로 인해서 작동되었다. 이 기능 구조에 의해 그들은 생각의 진동을 주고 또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능력은 마음이 약한 생각으로 혼란스럽거나 분열되면 즉시 멈추어져 버렸다. 아담의 자녀들은 16살이 될 때까지는 형들이 동생들을 가르치는 자체 학교에 다녔다. 어린아이들은 매 30분마다 활동을 바꾸었고 좀 나이가 든 아이들은 한 시간마다 그렇게 하였다. 전적인 재미를 위한 아담과 이브의 아이들의 열광적인 활동과 놀이는 유란시아에서는 확실히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지금 현재 인류들의 놀이와 유머는 많은 부분이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아담 사람들은 모두들 예리한 유머 감각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깊은 조예를 갖고 있었다. 약혼하는 평균 연령은 18세였는데 그때부터 이 젊은이들은 부부의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는 2년간의 교육 과정에 들어갔다. 20세가 되면 그들은 결혼할 수 있었고 결혼 후에 그들은 생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 대신에 다른 특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후대의 나라들에서 하느님들의 후손으로 여기면서 왕족들은 형제와 자매가 결혼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실천하였는데 이 전통은 아담의 자손을 낳기 짝짓기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이러한 짝짓기는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 동산에서 자라난 제1대와 2대 자손들까지는 그들의 결혼식을 아담과 이브가 항상 주재하였다. 제7장 동산에서의 생활. 아담의 자녀들은 4년 동안 서쪽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에덴의 동쪽에서 일하며 살았다. 그들은 예루샘 학교들의 방식에 따라 16세가 될 때까지 지적인 훈련을 받았다. 16세에서 20세까지는 동산의 반대쪽 끝에 있는 유란시아의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곳에서는 낮은 학년의 학생들에게 선생으로 봉사하기도 하였다. 동산의 서쪽에 있는 학교 체계의 전체적인 목적은 사회화였다. 휴식 시간의 오전 기간에는 원예업과 농업 실천 실습으로 보냈고 오후 시간은 경쟁적인 운동 경기를 하였다. 저녁에는 사회적인 교제와 개인적 사교를 통한 수양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종교와 성교육은 가정의 직분, 부모들의 임무로 간주되었다. 이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가르쳤다. 1. 건강과 몸을 돌보는 일. 2. 황금률, 사회적 교제의 표준. 3. 집단적 권리와 공동체 임무에 대한 개별적 권리의 관계. 4. 이 세상의 여러 인종들에 관한 역사와 문화. 5. 세계 무역을 증진시키고 개선시키는 방법들. 6. 상충되는 임무들과 감정들의 조화 협동. 7. 오락, 유머, 그리고 육체적인 투쟁을 대신할 수 있는 경쟁에 대한 수련. 사실상 동산의 모든 활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학교는 방문자들에게 항상 열려져 있었다. 무기를 갖지 않은 관찰자들이 에덴을 잠깐 방문하는 일은 자유롭게 허용되었다. 유란시아인 이 동산을 체제하기 위해서는 입양되어야 했다. 그는 아담의 증여가 갖는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들였으며 이 과업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시하였으며 그러고 나서는 아담의 사회적 통치와 우주 아버지의 영적인 주권에 충성을 바칠 것을 맹세했다. 동산의 법은 달라마시아의 옛 관례들의 기초를 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일곱 개의 제목들을 중심으로 선포되었다. 1.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 2. 동산의 사회적 규정들. 3. 무역과 상업에 관한 관례들. 4. 공정한 경기와 시합에 관한 법. 5. 가정생활에 관한 법. 6. 황금률에 관한 시민적 관례들. 7. 최극 도덕적 규칙의 7가지 계명들. 에덴의 도덕법은 달라마시아의 7계명과 약간 달랐다. 그러나 아담 사람들은 이들 계명에 대한 많은 추가적인 이유들을 가르쳤다. 예를 들면 살인 금지 명령에 대해 생각 조절자의 내주가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지 말아야 하는 추가적인 이유로 제시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사람으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는 하느님의 형상대로 그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에덴의 대중 경배 시간은 정오였고 해질 무렵은 가족 경배의 시간이었다. 아담은 사람들이 미리 짜인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만류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기도문은 전적으로 개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과 혼의 열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쳤지만 에덴 사람들은 기도문이나 달라마시아 시대로부터 전해온 형태들을 계속 사용하였다. 또한 아담은 종교의식에서 피를 흘리는 제물 대신으로 땅에서 난 과실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지만 동산이 몰락하기 전에는 거의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아담은 성의 동등성을 종족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였다. 이브가 남편과 나란히 함께 일하는 모습은 동산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아담은 여자가 남자와 똑같이 새로운 존재를 형성하려고 연합하는 생명 요소들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쳤다. 그리하여 인류는 모든 생식력이 아버지의 허리 속에 들어있다고 믿었었다. 그들은 어머니란 단지 태아를 양육하고 태어난 뒤에는 기르는 역할만을 할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담은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쳤지만 비교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사실상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비교적 높은 지상의 인류들은 자신들이 우월한 보라색 인종의 자손들과의 상호 결혼이 허락될 그 날들을 간절히 고대하였다. 만약 인류 향상의 이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유란시아는 얼마나 다른 세계가 되었겠는가. 그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던 상황 아래에서도 진화하는 민족들이 우연히 간직하게 된 다른 곳으로부터 도래된 이 인종의 소량의 피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이 머물렀던 세상의 복지와 진보를 위해 그렇게 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잡다하고 혼혈된 사람들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임무였다. 제8장 창조설화. 6일 만에 유란시아가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시찰하는데 6일이 걸렸던 사건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 상황은 달라마시아인 들에게서 기원되어 소개되었던 일주일이라는 기간에 대하여 거의 신성시되는 권위를 덧붙였다. 아담이 동산을 검열하고 조직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6일을 소비한 것은 미리 의도된 것이 아니었고 하루하루 일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제7일을 경배의 날로 선택한 것은 여기에 서술한 상황에 따라 일어난 전적으로 우연한 사실이었다.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전설은 후대의 생각이었으며 사실 그것은 그때로부터 3만 년 이상이 흐른 뒤에 생겨난 것이었다. 그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인 해와 달이 갑작스럽게 생겼다는 일화는 아마도 해와 달을 오랫동안 가리고 있던 미세한 물질의 밀도 있는 구름으로부터 세기가 갑작스럽게 드러났다는 한때의 전통에서 기원된 것처럼 보인다. 이불을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담의 도착과 45만 년보다 더 이전에 행성 영주의 유형 참머진의 도래 시에 생명 물질의 교환을 위해 천상의 수술을 받은 것과 뒤섞여서 혼동되어진 요약이다.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담과 이브가 유란시아에 도래할 때 그들을 위해 창조된 물리적 형태를 가졌다는 전통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사람이 진흙에서부터 만들어졌다는 믿음은 동반구에서는 거의 보편적인 것이었다. 이 전통은 필리핀 군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종족들이 진보적인 창조, 진화를 믿는 초기의 신앙 대신에 사람이 진흙에서 만들어졌다는 특별 창조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달라마시아와 에덴의 영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인류는 인간 종족이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는 믿음으로 기울었다. 진화의 사실성은 현대의 발견이 아니다. 옛 사람들은 인간의 진보가 천천히 그리고 진화적이라는 성격을 납득하고 있었다. 초기 그리스인들은 메소포타미아에 근접하여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명백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종족들이 그들의 진화 개념에서 딱할 정도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원시 부족들은 자신들이 다양한 동물의 후손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가르쳤다. 원시 민족들은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지는 동물들을 자신들의 토템으로 선택하는 하나의 실천 관행을 만들었다. 북아메리카 인디언 부족들은 자신들이 비버 또는 늑대로부터 나왔다고 믿었다. 또 어떤 아프리카 부족은 자신들이 하이에나로부터, 말레이 부족은 여우 원숭이로부터, 그리고 뉴기니 집단은 앵무새로부터 내려왔다고 가르쳤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아담 사람 문명의 잔재와 곧바로 접촉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를 더욱 커지게 하였고 미화시켰다. 그들은 사람은 하느님들로부터 직접 내려왔었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진흙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교리와도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종족의 귀족스러운 기원을 고수하였다. 구약 성경의 창조 설화는 모세 시대보다 훨씬 뒤에 나온 것이다. 그는 결코 그런 왜곡된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단순하고 함축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창조에 관한 간단하고 함축된 이야기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이라고 불렀던 창조자이신 우주 아버지를 경배하기 위한 호소를 그로써 증강되기를 바랐던 것이었다. 모세는 그의 초기 가르침에서 매우 현명하게도 아담의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최고 스승이었기 때문에 아담에 관한 이야기가 창조 신화와 밀접하게 연결되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 초기의 전통들에서는 아담의 이전 시대 문명들이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다음과 같은 점에 의해 명확하게 보이는데 후세의 편집자들이 아담 시대 이전의 인간 관련사들에 대한 모든 언급들을 말소시켜버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카인이 노세 땅으로 이주해서 자신의 아내를 취했다는 이야기는 무심코 넘겨버리고 삭제하지 않았던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팔레스타인에 도착한 후 오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웃에 있는 필리스틴 사람들로부터 알파벳의 사용법을 배웠는데 그 사람들은 더 높은 문명권인 크레테에서 정치적으로 피신한 사람들이었다. 히브리인들은 기원전 900년이 될 때까지 거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며 그러한 후대까지도 문자를 갖지 못하였고 약간의 서로 다른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수정된 메소포타미아 설화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유대인의 전통은 모세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추적하여 아담에게까지 연결시키기 위해 애썼기 때문에 모세에 관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유대인들은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가정하였다. 야훼는 창조자였고 아담은 첫 번째 사람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야훼는 아담을 만들기 직전에 세상을 창조했어야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담의 6일에 대한 전통이 그 이야기에 엮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모세가 땅에서 머문 지 거의 1000년이 지난 후에 6일 동안의 세상을 창조했다는 전통이 기록되어졌고 나중에는 그것이 모세가 쓴 것으로 그 공적이 돌아갔다. 유대인 사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이미 사물의 시작이라는 자신들의 서술에 관한 기록을 이미 완성했었다. 그들은 곧 이 낭송이 모세가 쓴 창조 이야기로서 최근에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원전 500년 무렵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글들이 나중에 신성한 계시로 여겨지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후세 민족들이 그것들을 신화적인 서술 정도로 보리라고 여겼다. 모세의 가르침들이라고 널리 알려진 이 위조 문서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리스인 왕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는 70명의 학자들로 위원회를 만들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자신의 새 도서관을 위하여 그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히브리 종교와 그리스도교의 성스러운 경전들이라는 수집품들의 일부가 되는 문서들 속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이 신학 체계들과의 정체화 구현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개념들은 오랫동안 많은 서방 민족들의 철학에 심오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스도교 교사들은 인간 종족을 명령으로 창조하였다는 믿음을 영속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 유토피아의 축복을 누린 한때의 황금기에 대한 가설이 형성되게 이끌었고 사람도는 초인간의 타락으로 유토피아가 아닌 상태의 사회를 맞게 되었다는 이론이 형성되도록 직접 이끌었다. 사람의 삶과 우주에서의 위치에 대한 이러한 관점들은 기껏해야 낙심만 주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한때 행성의 관리 행정자들이 저지른 실수들 때문에 인간 종족에게 징벌을 내리면서 격분을 쏟아냈었던 신을 암시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하여 신에 대해 진보보다는 오히려 후퇴하는 믿음을 바탕에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황금기는 하나의 신화이지만 에덴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며 동산의 문명은 실제로 전복되었다. 이브의 성급함과 아담의 판단 실수를 통하여 두루 그들은 멋대로 추측하여 정해진 길로부터 벗어났고 결국은 급속한 자신들의 재앙은 물론 유란시아 전체의 발전적 진보에 파괴적인 지연을 초래하였다. 그 당시 아담과 이브는 동산에서 117년 동안 임무를 수행해오고 있었다. 동산의 음성 세라핌 천사인 솔로니아에 의해 제시되었음.